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올해 전 세계 병원과 은행 등을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토마스 보서트 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세심한 조사를 거친 결과 워너크라이 공격의 직접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든 또 다른 종류든 북한의 강화되는 공격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서트 백악관 보좌관은 18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통해서도 이같이 말하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정부도 미국의 결론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여러 차례 지목됐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영국 나지르 아흐메드 영국 외무부 차관도 19일 북한의 해커들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감염된 파일을 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시작된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됐으며 특히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 등 의료체계가 마비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19일 이란 국영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이란 핵합의는 6개 서명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다른 나라들은 핵합의를 존중하는 한 이란도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 핵합의 불인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60일 이내인 지난 12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마감일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에너지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란은 서방국들과의 합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각종 제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아야마마 왕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주도연합군은 이 미사일을 리야드 남부 인근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마 왕궁은 살만 국왕이 집무실 겸 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요격 당시 살만 국왕은 왕궁에서 회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을 들었다며 연기구름이 피어오르는 영상을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렸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모함마드 압둘 살람은 이날 야마마 왕궁을 향해 부룩한 H2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에도 사우디 킹 칼리드 국제공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사우디는 당시에도 이 미사일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배후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등이 며칠째 심각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면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19일 수도 테헤란에 심각한 대기 오염이 발생해 지난 일요일부터 20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테헤란의 한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프로 축구 경기도 선수들의 건강을 우려해 취소됐습니다. 테헤란 당국은 18일부터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테헤란 지역의 광산과 시멘트 공장 가동도 중단시켰습니다. 서북부 타브리즈와 우르미에, 중부 도시 이스파한 지역 등도 높은 대기 오염 지수로 인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란 보건부는 노역자와 어린이, 심장 질환자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란 방송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이란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약 400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2억 달러가 투입된 영국의 최첨단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호가 취역하자마자 누수가 발견돼 수리에 들어갑니다. 영국 국방부는 19일 이달 초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공식 위임을 받은 6만 5천 톤급의 최첨단 항공모함이 해상시험 도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군 대변인은 항공모함의 프로펠러 측에서 문제가 발생해 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내년 재취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결함으로 인해 시간당 최대 200리터의 바닷물이 항모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군 측이 시험 운항 중에 문제가 발견됐고 수리비는 제조사 측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모함 제조 컨소시엄에 참여한 영국 기업 BAE는 성명을 내고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리를 위해 항모를 다시 도크로 옮길 필요 없이 며칠 안에 고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언제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도 하죠. 최근 발생한 산불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이 마음을 모아 재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지금까지 불에 탄 곳이 평양 면적의 두 배가 넘는데요. 2주 넘게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집을 잃고 피해를 본 이재민이 크게 늘고 있고 또 화재 진압 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의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력을 다해 불길을 잡기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행렬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소방관과 구조대원에게 식료품과 감사 편지를 보내고 있고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 가수 케이티 페리 씨 등도 감사의 물결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사는 유명 배우 롭 로우 씨는 자신의 집에 소방관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노고를 위로했는데요. 또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임시 대피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이 희망과 사랑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0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0도 기록하겠고요.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MKTO의 노래입니다. 클래식, 최고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classic. Four dozen roses, anything for you to notice. All the way to serenade you, doing it's not style. I'ma pick you up in a Cadillac like a gentleman, bring it glamour black, keep it real to real in the way I feel. I could walk you down the aisle. I wanna do you like Michael. I wanna kiss you like Prince. Let's get it on like Marvin Gaye, like Hathaway. Write a song for you like this. You're over my head.
I never met a girl like you ever till we met. A star in the 40s and a forward in the 50s. Got me tripping out like 60s. Hippies, queen of the discotheque. A 70s dream and an 80s best. Hepburn, Beyonce, Marilyn, Massive. Girl, you're timeless. Just so blessed.
Over my head, I'm out of my mind. Thinking I'm through. In the wrong time, it's love on rewind. It's never been so throwbacky. I kinda like it how you're out of my league. Old school chic, like a movie sta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됐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POP, 이 한국 대중음악 가수 종현의 사망을 외신들이 집중 보도하고 있다는 얘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거론된 나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워싱턴 시내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국정 기조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경쟁자로 규정했는데요. 두 나라가 여기에 즉각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중국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주미의 중국 대사관이 곧바로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줄곧 중국과 동반자 관계 발전을 바란다던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경쟁자로 지칭하고 대립되는 위치에 놨다면서 이는 양국의 이익이 융합하고 서로 의존하는 현실과 맞지 않고 국제 문제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려는 노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협력하면 함께 승리를 거둘 수 있겠지만 대립하면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주미 중국 대사관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중국 외교부도 논평을 내놨다고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질서를 흔든다는 언급은 사실 왜곡과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절대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동시에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이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모두 헛수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미 중국 대사관 성명에서처럼 대립이 아닌 협력만이 이 미국과 중국의 유일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중국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을 제국주의라고 표현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표의 이 제국주의적 성격은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미국이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단극체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로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러시아 정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협력 의지를 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전략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에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본토와 미국민 보호, 경제발전을 통한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꼽았는데요. 이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위험 요소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시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한 비판 비중이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켜서 자국의 힘을 키워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중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켰다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중국이 지적 재산권 탈취 등을 통해서 미국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안긴 사례가 새 안보 전략에 열거돼 있습니다. 미국의 4대 핵심 이익 가운데 두 번째, 이 경제 발전을 통한 번영 증진을 중국이 훼손하고 있다고 본 건데요. 미국은 반칙과 속임수, 경제적인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다고요?
네, 이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68쪽에 달하는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17번이나 언급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으로 적으면서 북한을 인권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과 우정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적으면서 한국, 일본과 함께 미사일 방어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는데요. 유엔이 이 문제로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선언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18일 표결에 붙였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4개 나라가 찬성했는데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예, 자 그런 결의안을 상정한 배경은 뭐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도 인정 선언 이후 당사국인 이스라엘에 맞서 분쟁 중인 이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요. 이슬람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중동 일대에서 폭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요. 또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도 폭력이 지속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국 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확정해 표결에 붙였는데요. 하지만 뭐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내다봤었습니다.
예,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결의안 부결 환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영어로 녹화한 동영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나가 다수를 이길 수 있고 진실은 거짓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고마워요 트럼프 대통령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감사를 보냈습니다.
네, 이슬람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란 정부가 19일 미국을 상대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짓밟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정면으로 반하는 형태라면서 시온주의 정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익에 봉사하고 중동에서 분열의 불을 지피는 미국의 결정에 대항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결의안 부결에 대한 의견을 냈나요?
네, 미국 정부는 결의안 상정 자체를 비판했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주권적인 문제를 표결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잊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터키 등 아랍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는 21일 예루살렘 지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 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이 지난 1947년 국제법상 어느 특정 국가나 세력에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각각 자신들의 수도로 이 예루살렘을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이스라엘과 동맹인 관계인데도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70년 가까이 지속된 국제사회의 공통 평화 노력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높은 한국 대중음악 가수가 숨졌는데요. 외신들이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죠.
네, 아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한국 대중음악을 흔히 이 K-POP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K-POP 가수 종현이 며칠 전 서울 시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한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할리우드 라이프와 버라이어티 같은 연예 문화 전문 매체들은 물론이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 CNN, 또 영국 공영방송 BBC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숨진 가수 종현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네, 본명은 김종현이고요. 2008년에 5인조 남성 중창단 샤이니의 일원으로 데뷔했습니다. 네, 드라마 주제곡이기도 했던 샤이니의 노래 Stand By Me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그 밖에도 누난 너무 예뻐, 링딩동, 셜록 같은 노래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이고요. 유럽과의 미국 등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종현은 가수이자 춤꾼, 작곡자, 또 제작자로 크게 역할을 했다고 BBC 방송이 설명했는데요. 영국 신문 가디언은 종현을 K-POP의 왕자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종현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8일 27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예, 자, 종현의 사망 사건이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특히 외신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네, 크게 두 갈래인데요. 전 세계 K-POP 팬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는 현상 보도, 그리고 또 인기 높은 스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배경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인기 스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전문화된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이 가수와 연예인들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생기는 높은 중압감을 이 외신들이 첫 손에 꼽았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많은 연예인이 언젠가 크게 성공하기를 꿈꾸면서 살인적인 일정을 감내한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K-POP 스타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요구받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 신랄한 비판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비단 이 K-POP 스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한국의 사회 분위기를 또 비판했는데요. 방송은 한국에서 매일 40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는 관련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이 길고 청소년들은 공부 압박에 시달리는 문화가 이런 결과를 만든 일부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꼽히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1990년대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이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워싱턴주에서 열차가 탈선해 최소한 3명이 숨졌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몇몇 언론이 실제 사망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00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가 오는 2026년 혹은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소식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향하던 M트랙 501 열차가 시애틀 남쪽 80km 지점에서 18일 오전 7시 30분경에 탈선했습니다. 레리 크리모어 뉴퐁시 소방국장은 이 사고로 최소한 3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three confirmed fatalities that we know of and we transported over 100 patients.
네, TV
네, TV 뉴스에 나온 사고 현장을 살펴봤는데 이 탈선한 객차가 다리에 매달려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사고 열차가 탈선할 때 5번 고속도로를 가르지르는 이 작은 다리를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탈선한 열차 가운데 명량이 다리 아래 고속도로로 떨어졌고요. 또 다른 명량은 다리와 고속도로 사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이 사고 열차는 모두 12량으로 승객 약 80명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5번 고속도로가 상당히 붐비는 도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난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서 하마터면 열차가 지나가는 차량을 덮쳐서 사상자가 많이 날 뻔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차량 7대 정도만 부서지고 고속도로 위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예. 사고 원인은 알려졌습니까?
이 전미 교통안전위원회 NTSB 발표가 18일 밤에 나왔는데요. M트랙 501편이 사고 당시 곡선 구간 허용 속도인 시속 48km가 아닌 시속 128km로 달렸다는 겁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언론에 이 사고 당시 열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구간 허용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달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NTSB 측은 왜 이렇게 사고 열차가 빨리 달렸는지 아직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속을 또 사고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해당 구간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것은 없었나요?
이 부분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연방정부는 2018년까지 열차가 과속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면 강제로 열차 속도를 늦추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교정했는데요. 이 사고 지점에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해당 구간이 새로 개통된 노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운행하던 구간이 아니라 새 노선이라는 말이죠.
네, 워싱턴주가 2009년부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약 1억 8천만 달러를 들여 새로 단장한 노선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물 운송용 노선을 전면 개량해서 여객 운송 구간으로 새롭게 개정한 건데요. 워싱턴주는 해당 노선을 위해서 별도로 5,800만 달러를 들여 새 객차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가는데 약 4시간이 걸렸다는데요. 새 노선 개통으로 운행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차 사고로 사상자가 나는 건 미국에서 그렇게 흔히 있는 사고는 아니죠?
네. 일반 차 사고처럼 흔하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해서 25명이 숨진 바 있고요. 가장 최근에 2005년에 필라델피아에서 M트랙 열차가 탈선해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사고에서도 곡선 구간에 열차가 과속해서 사고가 났었죠.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사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현장 수습에 나선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가 사회 기반 시설을 빨리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철도나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18일 이례적인 발표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리카르도 로세요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허리케인으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사실 올해 허리케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카리브해 연안 또 미국 남부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 로세요 주지사가 언급한 것은 어떤 허리케인인가요?
네, 지난 9월 22일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한 허리케인 마리아입니다. 당시 허리케인으로 전체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푸에르토리코가 심각한 피해를 봤었죠.
예, 그 푸에르토리코 주 정부의 공식 집계로는 사망자가 100명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64명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을 때 지난 2005년 미국 루이지애나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발생한 사망자보다 훨씬 사망자 수가 적다면서 현지 정부의 대응을 칭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몇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자체 조사 결과 사망자 수가 64명이 아니라 1,052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는 약 1,800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공식 집계와는 차이가 너무 나는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계산은 뉴욕타임스 쪽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탐사 보도를 위한 푸에르토리코 센터 추정도 이 마리아가 휩쓸고 지나간 뒤 지난 9월과 10월에 푸에르토리코 안에서 평소보다 많은 약 1,065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월 25일부터 42일간 발생한 사망자 수가 2016년이나 2015년보다 훨씬 많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공식 집계에서 많이 빠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망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허리케인으로 지역 통신망이 붕괴해 사망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사망 원인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허리케인과 관련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분류해서 집계에서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가령 허리케인이 가져온 홍수로 익산 경우나 산사태로 매몰산 것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이 푸에르토리코는 좀 기준이 광범위해서 허리케인 영향으로 자살한 사람도 사망자 수에 넣는다고 하는군요.
예, 분류 기준이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푸에르토리코 주정부 집계와 또 언론의 집계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의문점입니다. 언론들은 특히 허리케인으로 푸에르토리코 전 역의 전기가 끊기면서 희생자가 많이 났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투석기가 이 산소 호흡기 등 이 전기로 구동되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전기가 끊기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 보도로는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이런 원인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로세요 주지사는 이 사망자 수가 너무 적다는 주장에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결국 사망자 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2월 한국에서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겨울 스포츠 선수들이 막바지 연습의 한창인데요. 미국에서는 10년 후에, 10여 년 후에 열릴 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서부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오늘 2030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는데요. 자, 우선 목표는 2030년으로 하고 있지만 빠르면 2026년에도 유치할 수 있다고 이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측이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이미 한 차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지난 2002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는데요. 북한은 당시 동계올림픽에 불참했고요. 이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은 이 한국에서 이 쇼트트랙의 김동성 선수 실격 사건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김동성 선수가 이 남자 1500m 결승에서 1위로 들어왔지만 미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격당했었죠.
네. 자, 2002년이니까 이제 15년 전인데요. 올림픽을 연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다시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가 나선 거군요.
네. 이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위원장이자 지난 2002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었던 브레이저 블록 씨는 18일 솔트레이크 시티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202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린 뒤에 동계올림픽을 열면 후원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2030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6년에 유치 경쟁에 나서는 도시가 없다면 이때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18일 예산과 시설, 직원, 교통, 환경 문제들을 논의한 유치위원회는 오는 2월 1일에 전반적인 예산과 세부 사항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어떤 이유에서 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다시 나섰을까요?
네, 솔트레이크 시티는 우선 시설 부분에서 기존의 장소를 보수하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기장이나 선수촌을 새로 짓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저렴한 12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선에서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록 씨는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솔트레이크 시티 당국자들과 주민들은 지난 2002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는 자부심도 매우 크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럼 개최 도시 선정은 언제 하나요?
네, 2030년 대회의 경우 2023년에 개최지 선정을 하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19년에 2026년과 2030년 개최지를 동시에 선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하계올림픽의 경우도 지난 8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프랑스 파리를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2028년 개최지로 동시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경쟁하게 될 후보지들은 어디인가요?
네, 미국 국내 도시로는 콜로라도주 덴버와 네바다주 리노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스위스의 시온과 캐나다의 캘거리 그리고 일본 삿포로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솔트레이크 시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치를 환영하고 있나요?
네, 솔트레이크 시티 시장은 물론이고요. 유타주 주지사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은 해외 투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지지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도 호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요. 유타주 당국자들은 이 올림픽 유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민 10명 가운데 거의 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맥플라이의 That Girl, 저기 저 소녀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행정부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은 한 사람만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다면 왕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랜 논의 끝에 행정부 구성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고요. 지금의 대통령제가 채택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행정부 구성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주의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최종 회의 문서에는 대통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헌회의.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는 행정부에 대한 최종 문서에 대통령 취임 선서 내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이 선서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내 모든 능력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행정부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필라델피아 재헌회의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들 중에는 변호사가 34명에 판사가 8명이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논의 중 가장 큰 문제는 각 주는 이미 법원과 판사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체제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커네티컷주의 로저 셔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존 러틀러지 대표는 전국 수준의 하급 법원은 반대하지만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미 각 주마다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전국 체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 사법 제도를 만들자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테니 사법 제도는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헌의회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표결에 붙였고요. 두 가지 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법에 대한 내용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 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했고요. 동시에 각 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각 주 법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재헌의회는 대법원을 설치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회와 대통령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입법부는 대법원에 몇 명의 판사를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했고 판사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했습니다. 1787년 여름 내내 재헌회의는 버지니아주의 대표들이 제시한 정부 구성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표들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의회 구성은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큰 주와 작은 주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표권을 갖고 의회에서 몇 개의 표를 갖느냐는 문제는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주들은 중앙정부 체제에서 큰 주들에게 권한을 빼앗기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거닝 베드포드입니다. 큰 주의 대표님들,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대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델라웨어처럼 작은 주를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이는 곧 여러분이 연방을 억압하고 해치는 게 될 것입니다. 만약 큰 주가 작은 주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작은 주들은 우리의 영예와 신뢰를 지키는 외국의 동맹을 찾아 나설 겁니다.
뉴저지주의 윌리엄 패터슨입니다. 여기에 큰 주의 일부 대표님들 중에는 자기들끼리 연맹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지요. 하지만 다른 주들까지 합세하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왜 작은 주들은 큰 주들이 대표권을 더 많이 가질 경우 그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주를 삼킨다 해서 큰 주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큰 주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저는 큰 주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대표권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대표들은 제시된 안들을 표결에 붙이고 토의하고 또 표결에 붙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5월에 시작된 토의는 7월이 돼서도 합의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대표들은 대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의회의 대표권 문제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했습니다.
대위원회는 대표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양원제를 제의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양원 중 하나는 인구 비례로 대표권을 주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 안은 또 하나의 의회에 각 주가 같은 수의 대표권을 부여하자는 거였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 주가 몇 개의 의석을 배분받느냐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큰 주들은 인구에 비례해 대표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작은 주들은 각 주마다 똑같은 수의 대표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큰 주와 작은 주의 주장을 모두 조금씩 수용한 대타협안이 나왔는데 하원 의석은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정하고 상원은 각 주가 똑같은 의석을 갖는 안이었습니다. 대위원회는 재연회의가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승인하거나 모두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결국 투표를 통해 대타협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표들은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구성화돼 후보가 되려면 나이가 25살 이상에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고요. 선거가 실시될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고요.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볼 때 난 상관없어, 너가 골라? 또는 너 마음대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너한테 온 전화야지만 너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야지 또는 내 마음대로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care where we eat. It's your call. 나는 어디서 먹을지 상관 안 해. 너가 결정해. I can't make that decision for you. It's your call. 그 결정을 내가 해줄 순 없지. 너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I love the idea, but it's not my call.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It's ultimately her call, not mine. 결국은 그녀의 결정이야. 내 것이 아니라.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It's your call. 오늘은 It's your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관리가 소홀하거나 남아도는 수많은 무기와 군수품, 지뢰 그리고 전장에 남겨진 폭발물 등은 현지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안정과 번영에도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티나 카이다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한 위험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분쟁에서 벗어난 곳의 경우 핵심 지역에 대한 폭발 위험이 제거되기 전에는 효과적인 인도주의 지원과 안정화 작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뢰밭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깨끗한 물을 기르러 가거나 학교나 회사를 오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에 계속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세계 47개국에서 재래식 무기 제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산하 무기 제거 감축국이 이달 발간한 안전한 지구를 걷기 위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분쟁 이후 공동체 안정화와 재건, 개발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동체들이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분쟁으로 많은 지뢰 밀집 지역이 생겼습니다. 또 허술한 국경과 정부의 무기력을 틈타 보코하람과 알샤바브 등 극단주의 세력들이 손쉽게 무기와 폭발물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도 1940년부터 계속된 무력 분쟁으로 인해 지뢰와 불발탄이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발칸반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지뢰밭과 보안이 취약한 무기 저장소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불안정과 분쟁의 결과로 넘쳐나는 무기와 불발탄이 지역 안정화와 분쟁 해결 노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몇 개 나라들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지역을 위협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불법 마약 밀매, 폭력 범죄, 무기 밀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제거는 필수적입니다. 카이다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재래식 무기 제거를 위한 지원은 미국 국가안보정책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성공이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국민들의 성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이들은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